사진으로 보는 뉴스, 잡지 같은 뉴스, 비비뉴스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날그날의 토픽, 스포츠, 연예인, 예능, 패션, 자동차, 요리, 음악에 관한 소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한 뉴스, 비비뉴스 앱을 지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보세요. 비비뉴스.
공부가 되는
세계 명화
시연이
글 공작소
추천
오양환 전 하버드대 교수
아름다운 사람들
출판사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토
유럽 회화의 아버지
얀 바네이크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
마사초
처음으로 원근법을 시도한 화가
프라 안젤리코
천사 같은 화가
프란체스카
영혼의 불을 밝힌 화가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화가
보스
악마의 화가
다빈치
세기를 뛰어넘는 위대한 천재
기러
북유럽의 다빈치라 불린 화가
미켈란젤로
천지 창조를 그린 화가
조르조네
베네치아 회화의 창시자
라파엘로
르네상스의 3대 거장
티치아노
아름다운 누드화의 대가
홀바인
궁정화가
파르미자니노
라파엘로의 재림
틴토레토
스승의 질투를 받은 천재
브레겔
최초의 농민화가
엘 그레코
스페인의 3대 화가
카라바조
명암 대조법의 창시자
루벤스
공방을 운영한 화가 플란더스 개와 루벤스
젠틸레스키
최초의 여성 화가
푸생
프랑스 근대 회화의 시조
벨라스케스
벨라스케스 조상화의 지존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를 연 화가
베르메르
북유럽의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
메르메르 메롱메롱
아니 베르메르
와토
화사한 화풍의 화가
샤르댕
에이
샤르댕이 됐는데
샤르댕 정물화를 사랑한 화가
부셰
유행을 잘 아는 화가
고야
시대의 비극을 그린 화가
다비드
나폴레옹을 사랑한 화가
터너
수채화에 뛰어난 화가
앵그르
신고전주의를 이끈 화가
제리코
석판화를 예술의 경지로 이끈 화가
들라크루아
낭만주의를 꽃피운 화가
밀레
농민 생활을 사랑한 화가
쿠르베
사실주의를 이끈 화가
피사로
화가로 성공한 섬소년
마네
인상주의의 아버지
드가
발레리나를 사랑한 화가
세잔
근대 미술의 아버지
모네
수련의 화가 수련꽃 있어 그거의 화가
수련 르누아르
색채 표현의 달인
루소
일요화가 일요화가가 무슨 말일까 이따 찾아보자
나 일요화가를 모르고 일요일에 화가를 안 될 수도 있다
고갱
고갱
타이티 섬의 화가
고흐
해바라기의 화가
세라
점으로 그리는 화가 이거 점점점점점 찍어서 한 점묘주의
그런데 그거 맞는데
그지
검정색 옷 입고 우산 들고
어어 그거 맞아 빨리
클림트
꿈꾸는 여인의 화가
로트레크
장애를 예술로 승화한 화가
몽크
절규하는 화가 아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어느 나라 사람? 노르웨이
칸딘스키
아이고 아 추상 미술의 아버지
마티스
마티스
마티스?
마티즈는 그래. 자동차 이름.
마티즈.
마티스. 앙리 마티스. 야수 같은 강렬한 원색.
몬드리안.
기하학적 추상화가.
콜비즈. 비츠.
콜비츠. 민중 판화의 여성 선구자.
글래.
션으로 선으로 유머를 표현한 화가.
모델리아님.
목이 긴 여인.
그거 얼굴 길고 목 길고.
화가를
눈동자가
너무
눈동자가 없고.
눈동자 없고 화가가 죽은 다음에 2년 뒤에 따라 죽었지 너무 사랑해서.
샤갈.
환상적인 분위기의 화가. 이제 읽자. 골라서 몇 개만 읽어보자. 리나가 고른 첫 번째 그림은
프란체스카.
영혼의 불을 밝힌 화가 프란체스카.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로 르네상스 중기에 활동했으며 성당의 제단에 그려지는 제단화를 많이 그렸다. 마사초의 뒤를 이어 원근법을 훌륭하게 표현해낸 화가로 유명하다. 원근법이 뭐야?
원근법? 뭐지?
가까운 거는 가깝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멀리 보이게 그리는 거야. 그런 거를 원근법이라고 그래. 그림 속에서 빛의 위치에 따른 밝고 어두움을 잘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건 명암이라고 그러지 밝고 어두운 것을 잘 표현했대. 이것은 그림 속에 원근법을 도입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나이 들어 시력이 약해지는 시련을 겪지만 그러니까 눈이 안 보였대. 나이 들어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생동도 정말 잘 그렸어.
정말 잘 그렸지. 생동감 있는 그림들을 훌륭하게 그려내 영혼의 불을 밝힌 화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그림은 성 모자라는 그림이야. 성 마리아랑 예수님을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지금 목판의 템페라로 그린 거고 브레라 미술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대. 우루빈의 공작이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여 프란체스카에게 주문한 작품이다. 그림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우루빈의 공작이다. 성모 마리아는 그의 아내를, 아기 예수는 그의 아들을 모델로 해서 그렸다. 프란체스카는 또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도 그렸어.
두 번째, 다빈치.
세기를 뛰어넘는 위대한 천재 다빈치. 1452년에 태어나서 1519년에 죽었어요. 르네상스 미술이 중기에서 후기로 이어지던 시대에 활약한 이탈리아 화가이다. 다빈치는 15세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을 완성시켰다고 일컬어지는 위대한 인물이다.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 건축, 과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그는 정확한 인체 표현을 위해 직접 사람의 몸을 해부해 보기도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몸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안에 이렇게 열어보기도 하고 배를 갈라서 속을 보기도 하고 근육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피부를 벗겨서 보기도 하고 이런 해부를 했대.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그의 작품들은 역사의 길이 남을 부르의 명작들이 되었다. 이거는 암굴의 성모 1, 2. 이거는 진짜 유명한 그림이야.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12명의 제자랑 저녁 식사를 하신 거고 이거는 세례자 요한. 요한의 그림이야. 정말 피부 같은 데가 리나야. 보들보들하게 보이게 잘 그렸지. 눈빛도 살아있지?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진짜 위대한 그림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야. 이름이 뭐라고? 모나리자.
모나리자. 네 글자.
이 여자의 이름이야. 세계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이다. 다빈치의 독창적인 기법인 스푸마토를 이용해 표현한 미소가 신비롭다. 스푸마토는 이탈리아어로 연기처럼 사라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림에서 섬세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할 때 쓰이는 음영법인데 이렇게 밝고 어두운 거를 아주 부드럽게 나타낸 거래. 대상의 윤곽을 마치 안개에 쌓인 것처럼 부드럽게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약간 세 번째 미켈란젤로
천지창조를 그린 화가 미켈란젤로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르네상스 후기에 활동했다. 뛰어난 조각가이자 화가였으며 건축가이자 시인이기도 했을 만큼 다재다능하였다. 다빈치, 라파엘로와 더불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3대 화가로 일컬어진다. 리나야, 누구? 다빈치. 따라해.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3대 화가야. 그는 피에타 다비드의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어내면서 조각가로 먼저 인정을 받았다. 그러던 중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요청에 의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작품을 완성하는 동안 그는 진정한 대화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성당의 벽이나 천장 벽화를 그렸다는 얘기야. 이건 굉장한 일이야.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 그리는 것보다 어렵거든.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대. 이렇게 천장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 이 그림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좀 그림 자체가 갈라져 있는 거야. 이 지금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린 구약 성서에 나오는 내용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 아담의 창조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뒤 아담에게 손끝으로 이렇게 해서 영혼을 불어넣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 밖에도 예언자 이사야라는 그림도 그렸고 이것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벽화인데 최후의 심판이야.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작지만 실제는 굉장히 커다란 벽 그려져 있어. 그러니 이 수많은 사람을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렸대. 오래 걸렸겠지? 에리트리아의 무녀 이것도 그린 거고 그 다음엔 뭘 또 읽어드릴까요?
네 번째 벨라스케스
초상화의 지존 벨라스케스 스페인 출신으로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그는 10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화가로 성장했다. 초상화에 뛰어난 솜씨를 지녀 스페인 왕족의 초상화를 그렸다. 특히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총애를 받아 기사단에 봉해지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카라바조의 영향으로 선명한 명암 대비를 나타내는 종교적인 그림들을 그렸으나 후기에는 서민들의 생활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어 후대의 인상주의 화가들과 사실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지, 시녀들. 어린 공주 마르가리타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가족의 모습이다. 마치 우연히 찍힌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작품이다. 자, 이거는 거울 앞에 비너스고 이건 리나가 좋다고 하는 붉은 옷의 왕녀 마르가리타. 마르가리타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딸이다. 궁정화가이자 펠리페 4세와 친분이 있었던 벨라스케스는 마르가리타 공주를 매우 귀여워했다고 한다. 하얗고 통통한 뺨을 지닌 사랑스러운 공주의 모습을 잘 그려낸 작품이다.
다섯 번째, 모네.
수련의 화가 모네. 1840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이다. 그는 항상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필요한 색을 만들기 위해 물감을 섞을 때마다 색이 흐려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고민 끝에 그는 색을 섞지 않고 덧칠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이는 인상파 화가들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인상파라는 말은 비평가들이 그의 그림을 두고 사물을 제대로 그릴 줄 모르고 인상만 표현할 줄 아는 화가라고 비웃은 데서 비롯되었다. 훗날 세자는 모네를 두고 모네가 가진 것은 눈밖에 없다. 그러나 얼마나 위대한 눈인가 라며 극찬하였다.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나중에는 이 그림의 아름다움을 알았대. 그래서 극찬했대. 그러나 모네는 만년에 시력을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어이구, 이 사람도 그랬네. 수련. 모네는 노년에 파리 근처 시골의 연못 달린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는 연못 가득 수련을 심은 후, 이 수련꽃을 심은 후 죽을 때까지 27년 동안 이 수련들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래서 모네를 수련의 화가라고도 부른다. 이거는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이야. 모네의 대표작 중 하나로 해가 뜨는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모네는 해가 떠오르는 순간의 변화를 그래, 모닝. 순간의 변화를 포착하여 거칠고 자유로운 분놀림으로 그려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건 다 어두운 색밖에 없네. 여기 주황, 남색. 바람.
근데 요 해가 딱 돋았는데 돋은 게 아니라 떠올랐는데 그때 이렇게 물에 비친 이 느낌을 딱 제대로 포착해서 그린 것 같아.
여섯 번째, 고흐.
해바라기의 화가 고흐. 네덜란드의 인상파 화가이다. 그의 그림은 선명한 색채와 정열적인 느낌으로 유명하다. 초기에는 렘브란트와 밀레의 영향으로 다소 어두운 색깔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과 일본의 풍속화의 영향을 받아 밝고 대담한 색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는 극심한 가난과 정신질환 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권총자살이라는 비극적인 방법으로 37회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 그는 동생 테오의 품에 안겨 고통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의 고통은 자살하기 2년 전부터가 절정이었는데 그가 남긴 대부분의 걸작들은 바로 이 시기에 쏟아져 나왔다.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리나야. 작품은 너무 멋진 그 작품들이 나왔나 봐. 이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그림도 되게 유명한 그림이야. 고은은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도 좋아했지만 하늘을 거스르기라도 할 듯이 꼿꼿이 서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도 좋아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등장하는 그림이 많다. 그다음에 이거는 해바라기. 리나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그림. 굉장히 노란색을 많이 사용했지? 리나 이쪽 가까이 와서 봐봐. 고은은 해바라기의 화가로 불릴 정도로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는 해바라기를 기쁨과 희망의 상징으로 생각했다. 감자 먹는 사람들. 고은은 농부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던 밀레를 진심으로 존경하였고 자신도 그와 같은 화가가 되기를 바랬다.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거는 우체부 룰랑의 초상화. 고우가 아르레 있는 노란 집에 머물 때 친하게 지냈던 우체부 룰랭의 그림이다. 룰랭. 룰랭과 그의 가족들은 고우를 미친 사람 취급하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를 진심으로 대해주었다.
일곱 번째, 마티즈.
마티스.
입술이 안 적혀있는데.
마티스. 뭐 프랑스 말이니까 뭐. 야수 같은 강렬한 원색. 피카소와 더불어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린다. 20살 무렵 맹장염으로 입원해 있는 동안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후 그림의 매력에 빠진 마티스는 모로에게서 그림을 배웠다. 모로는 마티스가 후일 단순화된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장담했다. 모로의 말대로 그는 단순화된 그림의 원색을 거침없이 구사해 미술계에 큰 혁명을 일으켰다. 드랭, 블랑맹크, 마르케 등과 함께 연 전시회에서 그들의 강렬한 그림을 본 한 비평가들이 야수파라는 별명을 붙였다. 마티스에게 색은 경험과 감정의 표현수단이었다. 그는 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올바르게 표현되는 것이다. 나는 아무 편견 없이 색을 캔버스 위에 놓는다. 붉은 조화.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평면적이며 단순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이 그림에서는 입체화도 질감, 입체감도 질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로지 붉은 색채의 강렬함만을 느낄 수 있다. 이름 그대로 거칠고 강한 야수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거는 붉은 빛의 실내, 화가 자신의 작업실을 그린 작품이다. 현실과 상관없이 화면 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색을 과감하게 선택하여 표현하였다. 춤 1. 이건 1910년 캔버스에 그린 유체. 이거는 춤 2. 이것도 1910년에 그렸구나. 마티스가 초창기 때 그린 대작이다. 춤추는 사람들의 흥겨움을 고스란히 전해주기 위해서 형태와 색을 단순화하였다. 두 그림은 같은 구도와 형태의 인물을 그렸지만 색채의 차이로 인해 완전히 다른 느낌을 풍긴다. 춤 1은, 이거 봐, 춤 1은 리나야 살색으로 그렸지? 살구색으로 그렸지?
살색, 아니야, 연갈색.
연갈색 같은 거. 이거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느낌을 주지? 아니. 근데 여기는, 아니야? 어떤 느낌이야, 리나는?
난 더 흥분해 있는 것 같아.
이게 더, 이 빨간, 붉은색이 많이 들어간 춤 2가 더 흥분한 것 같아? 아니면 요 연갈색으로 한 춤 1이 더 흥분한 것 같아? 그지? 춤 2가 조금 더 막, 강렬한 느낌이 들지? 그래서 마티스가 색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까요?
네.
네. 끝입니다.